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또 의탁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낳고 비천한 저희들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땅 위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히 주님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구원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은 두 가지 기적이 나오죠. 그래서 제목을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심,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서 분리할 수 없게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다시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은 회당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주관하는 자입니다. 회당은 오늘날 예배당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존귀한 직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말이죠. 그는 예수께 와서 겸손히 그의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은 존귀한 신분인데 예수라는 젊은이에게 와서 엎드려. 예수님은 서른 살쯤 되셨으니까 젊은이가 아닌가. 회당장은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의 병의 치료를 소원하였습니다. 그 딸은 42절에 보면 12살이었고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외동딸이었습니다. 회당장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 하나만 있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의 믿음은 컸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죽게 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그 딸이 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큰 믿음이죠. 예수님이 누군데 그런 믿음을 가지는. 아, 은혜다.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젊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지. 또 그는 주께서 그의 청을 즉시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으나 금방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많이 간구하였습니다. 이거 보면 많이 간구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그냥 한 번만 말하면은 들어주실 것 같지만 안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많이 좀 들어주세요. 예, 제발 좀 들어주시죠. 바쁘시더라도 좀 우리 집에 와 주시지요. 마침내 그의 간구는 응답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회당장의 요청대로 그와 함께, 본문에 보니까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25절 보십시다. 이때 또 다른 한 사건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피가 흐르는 상태에 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은 출혈증, 피가 계속 흐르는, 멈추지 않고 흐르는, 피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자꾸 피가 조금씩 약하게라도 흐르면 큰일 나죠. 사람이 수척해질 텐데. 혈루증으로 앓는 피가 흐르는 상태에 있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열두 해를 피가 흐르는 상태에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가 흐르는 병, 유출병 혹은 출혈병, 여기 혈루증, 구약의 레위기 15장 2절 같은 데는 유출이라고, 유출병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고 좋다는 약을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도리어 더 심해졌습니다. 12년 동안 그러하였으니 몸도 마음도 몹시 지치고 쇠약해졌고 돈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의술과 약이 유익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의학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죠. 한계가 있어요. 오늘 참석하신 우리 전에 있던 유영희 집사님 남편께서 아들 미국에서 지금 교수로 계시는 아들하고 같이 참석하셨는데 야, 그 유영희 집사님 여기서 찬양 지휘도 하셨던 유영희 집사님은 50대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꺼내서 그러나 그 보통은 유방암이 잘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 유방암은 이상하게 트리플 X 그래서 치료가 되지 않는 서울대병원에서도 또 일산암센터에서도 나중에는 재정적으로 비싼 영양제를 몇백만 원 되는 영양제를 제가 맞췄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결국 회복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인 한계죠. 최고의 우리 서울에는 아주 유명한 병원들이 1급 병원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서울대병원 또 일산암센터 그러면 암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아마 세계적인 병원일 터인데 의학의 한계가 있다. 27절 보십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여자는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많은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의 속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찾았고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어서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가 부끄러웠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일정한 신앙 고백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좀 내가 잡으면 되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피 유출의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그의 치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3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 예수께서도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의 옷에 손을 댄 여자가 있음을 아셨고 그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34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불치의 병의 고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병고침에서나 영혼 구원에서나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년 된 불치의 혈루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덕적으로 불치병자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은 지금 병고치려고 오신 의사선생님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이신데 혈루증 환자와 다를 바 없는 죄인들 이 죄병은 잘 안 고쳐져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는 제멋대로 사는 죄병, 불경건과 부도덕의 죄병은 불치병인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 만들고 인간답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참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살다가 가게. 그러니까 그것은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찍 가더라도 바로 믿음으로 살다가 가면 복되고 오래 살아도 바로 살지 못하고 죄만 많이 지으면 그는 죄가 더 많은 죄인에 불과하죠. 하나님 앞에 죄가 더 누적되어서 너는 죄가 참 많구나. 지옥의 제일 밑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35절 보시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다시 지금 혈루병 여인의 고침받은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또 회당장 야이로의 예로 돌아갑니다. 두 개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혹은 전통사본에는 즉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가시는 중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가 예수께 간청한 일은 불가능하게 된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딸을 위한 그의 간청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인간편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모든 상황과 정반대로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낙망치 않고 어려운 현실을 거슬러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하는 말을 즉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할 까닭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자가 그와 함께 계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그의 딸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가면은 언제든지 가요. 예상 밖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도 너 오겠느냐 하고 불러갔으면은 갈 것입니다. 혹은 설교하다가 말고 저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진짜 영광이죠.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천국 가면은 할렐루야. 장래가 좀 걱정이긴 하고 집사람이 좀 걱정이긴 하지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는데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꼭 옆에 있겠다. 그 약속은 지켜야 될 때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은 가는 거지. 또 가는 데 대해서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취하시고 생명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리를 향해서 우리가 쟁론할 것입니까? 변론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예,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뿐이지. 사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가 원하기만 하시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 신앙, 그것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 온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하나님 섬겨야 된다.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신앙, 이 모든 세상 만사는 개인의 생사화복, 또 가정의 모든 행과 불행, 또 국가의 흥망성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거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하나도 안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창조와 섭리를 믿으면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오늘 시대는 더욱이 특별히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내일을 누가 압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되면은 예, 미군 철수한다고 지금 그런 가능성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예, 생각도 있지만은, 또 그거 아니라도 현무 5나 현무 6 같은 것은 핵무기만큼 위력이 있어서, 우리는 핵무기 없어도 현무 6을 가지고 예, 있으니까 예, 핵을 쓰려면 써봐라. 우리는 현무 5나 6 가지고 예, 그것은 벙커버스터처럼 예, 위에서 터트리면은 100m, 200m도 뚫고 들어가서 파괴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 때만 하라. 핵 없으면, 핵 우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우리는 현무 5, 6 가지고 한다. 뭐 그런 말도 있더군요. 그것이 얼마나 예, 현실성이 있는, 위력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된 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만,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의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고난 가운데 개인적인 사회적인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기본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기본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주권적 섭리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미국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미국이, 한미동맹이 튼튼해야 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이 떠나면 전에 6.25처럼 애치슨 라인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자마자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태똥과 결탁해서 천해로 오듯이, 한국이 예, 미국의 방위권에서, 방위선에서 예, 제외된다고 하면 북한이 더 잘 천해로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미국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천만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예, 월남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 작은 예,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미국 떠나고 나서 엄청난 무기를 예, 넘겨받았지만은, 그러나 월남은 금방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월남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실이 믿는 사람들이, 합정동 교회의 교인들 중에도 진실이 믿는 사람들이 다수이기를 바랍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관건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시오. 개인의 삶도, 우리 사회적인 안정도. 37절 보십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헌화는 떠들썩한 거죠. 떠들썩함을 헌화라고 하는,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최측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실 그 현장에 있을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죽음은 과연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일이며 사람에게 어찌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안정을 잃고 슬퍼하며 소동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아이를 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죽음은 자는 것 같고 부활은 잠을 깨는 것 같이, 잠을 깨우지 일어나 일어나. 주께서는 이제 그 아이를 깨우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사람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하관식이라고, 땅에 관을 내릴 때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나라고, 요한복음 5장의 말씀대로 주께서 일어나라고 부르시면 이 무덤이 깨트려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놀라운 일이 공동묘지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40절 보십시오.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이, 전통문의 달리다 쿰이, 달리다 소녀야라는 아람어입니다. 달리다 쿰이, 쿰이란 말,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잔다니, 죽었는데 저 예수가 잔다고 합니다. 그들이 비웃은 까닭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누구신 줄 알았다면 그들은 그의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한 생각으로 주님과 그의 말씀을 판단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내보내신 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기보다는 기적이나 구경하러 하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적은 단지 사람의 호기심이나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에서 나온 것이며 사람을 회개와 믿음의 길로 이끄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이 주께서 그 죽은 소녀를 깨우신 말씀과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쉬운 말씀과 행동이었습니다. 소녀야, 소녀야 일어나라. 애야, 애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얼마나 쉬운.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지 창조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듯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 일어나. 내가 왔다. 내가 너를 부른다. 일어나라. 42절부터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신 증거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나신 그 소녀는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그의 부모와 세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 달리다 쿠미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아이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가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은 이처럼 많은 증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증거된 바이었고 그 증거들은 오늘날 신약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시대의 사람들은 이 기록된 증거의 말씀들인 신약성경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마다 믿어야 할 자들 모든 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신구약에 붙어있는 신약성경이라는 이 짧은 작은 책을 통해서 한 권짜리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는데 그 까닭은 병 고치는 일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께서는 단지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가서 많이 선전하라고 했겠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육체적 물질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근원적인 영혼의 죄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해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는 단지 병이나 고쳐주기 위하여 이런 병 저런 병 몇 명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인들 택자들의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의인을 만드는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의인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새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자연 법칙을 인정하셨음을 보입니다. 사람은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음식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기적은 역사상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성도들의 일상적 생활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기적주의로 모든 걸 기적으로 해결하려고 기적주의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건강할까요? 건강을 해치는 일은 골라서 하면서 주님께 기도만 하고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 건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연 법칙,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법칙도 귀히 여겨야 돼요. 영양 있게 음식을 영양소 골고루 예. 탄수화물만 들지 마시고 단백질도 드시고 또 예. 견과류도 좀 드시고 골고루 잘 드시고 골고루 그리고 소식을 하세요. 소식 예. 과식하면은 좋지 않으니까 예. 좀 배고픈 듯하게 소식 영양 있게 소식을 하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절대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적당히 잠을 자고 7시간, 8시간 예, 권장하는 잠이라 그렇게들 다 못 주무시겠지만은 그래도 애를 써서 일곱들 적당히 이제 수면을 잘 취하는 예, 잠이 보약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의사 선생님도 요새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예, 꼭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예, 그렇게 중요한 예, 요소예요. 그리고 의학적인 처방도 감사하게 사용하고 그런 모든 요소들이 건강의 요소예요. 몸 아픈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그런 요소에 뭐가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예.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다 사용하는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열두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를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외동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일들은 그가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물론 그는 단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 이 두 개의 기적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나의 영혼의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예?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구원 얻으라고 만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딱 닫아 놓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나는 구원을 안 받겠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을 기어코 가야 되겠습니까? 가려면 가십시오. 마음대로 여러분의 선택대로 갈 것이니까 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가지 않기를 권합니다. 성경 말씀을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발단된 모든 시대에는 이제는 유튜브만 열어도 우리 설교들이 수천 개 설교들이 나오고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읽고 듣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나의 구주이시구나 나는 죄인이고 지옥 갈 자였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야겠구나 깨닫고 예수님 진실이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 된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는 목사 될 만한 그런 의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그래도 증거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라는 이 말 하는 그거 하나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병 앓던 여자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회당장은 자기의 믿음으로 딸을 구원한 거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병의 치료나 영혼의 구원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불치의 병이나 죽음의 해결자이실 뿐 아니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죄사함의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치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그의 딸의 치료를 위해 예수께 간절히 구하는 행위로 나타났고 열두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의 믿음은 무리 속을 헤치고 예수께 접근하여 그의 옷이라도 만지려고 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 회당장은 간절한 요청, 기도의 행위. 예. 그 여인은 가서 내가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가보겠다 힘을 해치고 들어가서 그래서 가서 옷을 만지는 그 행위.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성경을 읽고 오늘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들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라. 죄를 멀리 해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죄성이 있지만은 믿음이 없으니까 죄 가운데 자기를 방치하고 살지. 믿음이 생기면 오 하나님 내가 이 죄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교회와 성도들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믿음의 행위일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죄사함과 영생을 모르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로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버리기를 결심하고 예수님께 손을 들고 나를 헬프미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그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십시오. 무슨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서 옷만 만졌는데 예수님께 요청해서 좀 제발 살려주세요. 네. 고쳐주세요. 네. 주님께 손을 들고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주 예수님께서 여기에 모인 모두들을 다 구원하여 주셔서 한 명도 멸망에 이르는 자가 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삶, 거룩한 삶, 경건하고 인간다운 삶, 도덕적인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기쁘게 다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모두들 기쁨으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